지난주에 우리나라는 월드컵 독일전의 승리로 온 민족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놀랐고, 특히 멕시코 선교에 물꼬가 터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90분 경기 내내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에 두 골이 터졌을 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경기가 끝났지만 아마 저처럼 여러분들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너무 놀라워서. 왜 그렇습니까? 다들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스웨덴도 졌고 멕시코에게도 졌기 때문에 세계 1위인 독일에게 이긴다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기는 것은 그 확률보다 독일이 7대 0으로 우리를 이기는 확률이 더 높다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1%의 확률을 뒤집고 우리나라가 승리를 했습니다.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초라해 보였던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리고 몇주 동안 앞으로도 살펴볼 기드온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그리고 드라마틱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사기에서 가장 큰, 긴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입니다. 기드온 그리고 300 용사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미디안 군사에게 놀라운 승리를 이루는 장면이 이제 앞으로 계속 소개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기드온을 믿음의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룬 당대 최고의 용사 기드온. 하지만 이 기드온의 처음 시작은 초라했습니다.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기드온은 큰 용사라기보다는 초라한 소시민에 불과했고,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겁쟁이와 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11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처음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왔죠.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습니다. 기드온은 농부였습니다. 밀을 타작해야 되는데, 보통 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넓은 마당에서 하죠. 그런데 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 안에 쭈그리고 들어가서 지금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숨어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그 당시 미디안 제국으로부터 가진 수탈을 당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특히 식량을 다 빼앗아 간다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기드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 식량까지도 혹시라도 빼앗길까 봐 몰래 조용히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혈액형 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기드온은 트리플 A형이 분명할 것입니다. 들킬까 봐 무서워서 조마조마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이티 워리어.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기드온은 큰 용사답지 못합니다. 굉장히 소심해 보이고 겁에 질려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큰 사명을 감당할 큰 용사에 비견되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큰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대한 세상의 파도 앞에서 주눅들어서 때로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슴에 쓸어내리면서 초라하게 파도에 휩쓸려 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차원의 삶이 아니라 이 어두운 땅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복의 통로와 같은 인생 살아야 한다는 그 문제의식은 늘 있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좁은 포도주 틀에 갇혀서 나 혼자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몰래 미를 타작하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그는 그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게 됩니다. 참으로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자이지만 큰 소명을 받은 기드온이 결국 그 소명대로 귀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그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맡긴 큰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상황 이해.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올바른 상황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잘 이해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지금 기드온은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죠. 13절을 보시니까요.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원망합니다. 지금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식량들을 다 미디안 군대들이 약탈해 갑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할까요? 아픔과 시련과 고난 중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과는 함께 하셔놓고 왜 우리와는 함께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의 삶을 보니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들 많으시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귀한 간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왜 그분들과는 함께 하셨는데 내 인생과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왜 놀라운 기적들이 내 삶의 현재 내 상황 가운데는 벌어지지 않습니까? 항변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항변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를 그리고 우리를 버리신 것과 같습니다. 왜 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 넘기셨다는 표현은 6장 1절에 나오긴 합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곧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십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민족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을 싫어해서도 아니고 미워해서도 아니고 버리심도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관심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고통과 아픔은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 관심의 또 다른 사인입니다.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지자도 보내시고 기드온을 사사로도 삼으시고 이제 이후에 보시면 놀라웁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 수많은 미디안 족속들을 이기게 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픕니까? 힘듭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 나를 싫어하소.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그것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상황 인식은, 상황 이해는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사인이다.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겠다. 하나님,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이 속에 숨겨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옛날에 나온 영화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에반이라는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뉴욕 한가운데 방주를 지으래요. 방주.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다가 계속 하나님이 상황을 만드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뉴욕 한가운데에다가 큰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가족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고 남편을 특별히 이해하지 못했던 아내는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평소에 이 아내는 하나님, 우리 가족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더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일 때문에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짐을 싸고 가출합니다. 차를 타고 눈물 흘리면서 가출하고 집 밖으로 나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들러가지고 햄버거를 시키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녀를 만나십니다.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 역할을 했는데 그 짧은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h, excuse me. Can I get a refill, please?
Coming right up. Excuse me. Are you all right?
Yeah. No. It's a long story.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Noah and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Mm-hmm.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do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햄버거 광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고통과 아픔에만 집중하면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이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올바르게 상황을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자기 이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올바른 자기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12절에 보시면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큰 용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15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기드온의 자기 인식, 기드온의 자기 이해는요 철저하게 뒤틀려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 깊었던 탓도 있고 계속해서 패배를 당해서 패배의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자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구성원이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정직한 자기 이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부르셨으면 큰 용사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는 것이 정직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저 큰 용사 아니거든요. 정말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저 힘 없거든요 라고 발 빼는 것,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16절 보시면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아멘 하면 되는데 하나님 미디안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럴 능력 없어요 발 빼는 것, 이것 역시 올바른 자기 이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아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시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택하신 귀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자기 이해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이해를 성경을 기반으로 두지 않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연봉이 얼마인가? 내 토익 토플 점수가 얼마인가? 내가 어느 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있는가?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로 자기 이해를 합니다. 우리 집 평수가 어느 정도인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내가 메고 다니는 가방의 가격은 얼마인가? 내가 입는 옷이 어느 정도 메이커인가에 따라서 자기 이해를 달리합니다. 비싸고 좋은 차를 몰고 화려한 이력과 스펙이 있으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집니다. 이것은 철저한 세속적인 가치관, 자기 이해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5절, 이사야 43장 4절 5절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자,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네 앞부분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4절 보시니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내가 보배롭대요. 그러면 우리 자신은 자기 이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나는 보배로운 존재다. 나는 또두 번째, 존귀한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세 가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세 가지를 우리가 아멘으로 취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성적이 좋지 않고 남들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을 때, 아, 과연 내가 보배로울까?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일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나를 이해하는 혹은 다른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나를 받아들일 것인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나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좀 헷갈리더라도, 혼돈이 될지라도, 좌충우돌을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나는 보배로운 존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것을 믿는 것이 온전한 자기 이해의 출발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기 이해를 가질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낮아진 자존감 가운데 꾸푸려서 포도주 틀에서 추수했던, 타작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또 준비했는데요. 우리 BY 형제가 지난주에 잠깐 간증하는 장면을 뒤에서 누가 찍은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범한 그냥 랩을 하고 음악 만드는 그냥 BY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그냥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쇼미더머니 4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3도 많이 흥행했잖아요. 3 보면서 아 저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뭐 실력이 있어서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아 뭔가 되게 그들은 회사가 되게 다 있는 것 같고 그 탑4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다 회사가 있는 거예요. 바비, 시제 등등 다 회사가 있어가지고 저는 4를 나갈 때 굉장히 뭐랄까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고 내등 뒤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왜냐면 정말로 그게 다였거든요. 정말로 저는 그 되게 뭐랄까 공부도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고 그냥 저는 싫어하는 걸 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는 성격이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근데 랩을 하고 가사 쓰고 음악하는 거는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보다 생각을 해서 몇년 동안 열심히 해서 쇼미더머니 4를 나가게 됐어요. 나가게 되는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위축돼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뭐랄까 과한 겸손 막 이렇게 그 이제 나보다 먼저 했던 나보다 뭔가 먼저 시작했던 래퍼들을 보면은 막 인사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뭐가 두려워서인지 너무 지나친 겸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클 다시랑 하고 마이클 다시랑 해서 떨어졌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레이보이랑 해서 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을까? 근데 단순히 실력 때문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력 때문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건 단순히 제 생각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제 저는 기도를 했죠. 방금 여러분들이 아까 주기도 이렇게 하신 것처럼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걸 주셨어요. 야, 너가 대체 누구를 두려워하냐? 너 누구 무서워하는 거야? 너 아빠가 지금 나한테 너를 만든 사람이 이 우주를 만든 존재인데 왜넌 누구를 두려워하냐 이 말이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너무 여러분들 겸손의 뜻이 뭐냐면은 치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거는 세상 이 세상이 만든 사전적 정의일 뿐이고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게 겸손이지 세상 앞에서 낮아지는 게 절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제가 깨닫고 아 그랬구나 내가 왜 세상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했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준비했어요.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다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시 저는 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 오히려 세상 앞에서 떳떳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어깨를 더 피고 다니고 정말 승리자인 것처럼 내가 그 뭐야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건 건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는 왜냐면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건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판단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고 올바른 자기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을 나서면 또 혼란 속에서 우리는 또 좌충우돌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을 붙잡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문자를 보내세요. 사랑하는 사무엘, 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너 꽤 멋진 존재야.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딱 문자를 보내고 받으면 그렇구나. 막 깨닫게 되고. 부사도 바꾸세요. 네. 그리고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시면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깜짝 놀라셔야 돼요. 존귀한 존재, 소중한 존재. 이렇게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놀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파도가 너무 거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믿음으로 취한 건강한 올바른 자기의 앞에서 사명의 길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바른 하나님 이해. 네, 올바른 하나님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너는 큰 용사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라고 말하셔놓고 뒤에서 뒷짐지고 팔짱 끼고 무책임하게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라고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잘나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그가 큰 용사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사명에 걸맞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의 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문장이 이어져 있습니다. 내가 보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힘을 공급해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또 16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실제로 나중에 보시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해서 이겨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듯이 너무나 손쉽게 이깁니다. 왜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너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각자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는 감당하지 못할 일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고난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보시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드온 용기 잃지 않도록 독려하시고 설득하시고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우리 이전 사사도 살펴봤지만 그 기드온 이전 사사들은 하나님이 사사로 임명하시면 군말하지 않고 그냥 사사로 사역했어요. 근데 기드온 때부터는요 하나님이 사사로 딱 임명을 했는데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저 큰 용사 아닌데요. 하나님 저 A형인데요. 하나님 저 상황이 이렇고 이렇고 어려운데요. 막 말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면 사사로 정해놓고 자꾸 말이 많으니까 야 그럼 됐다 내가 딴 사람 알아볼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계속 설득하시면 아니야 너 큰 용사 맞아. 그리고 혈액형 검사 다시 해봐. 아니야 A형 아닐 것 같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계속 설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17절 이후 보시면 표적을 보여달래요. 증거를 보여달래요. 웬만했으면 믿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데 표적을 자꾸 보여달래요. 그래 알겠다. 표징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시면 그 유명한 양털 시험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셔서 기드온을 설득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실 때는요,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실 때는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주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만나셔서 설득해 나가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부터 제주 선교가 시작됩니다.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제주로 향할 겁니다. 우리 대학부에서도 처음, 난생 처음 선교 떠나는 지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 팀장 가운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팀장하는 지체들이 꽤 있어요. 경험도 부족하고 돈도 없고 나이로 뭐 이렇게 좀 하려니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한계 가운데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찾고 간구하고 두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뚫고 갈 수 있는 능력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 청년 사역 시작할 때가 한 1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입학해서 처음 1학년, 2학년 전도사 시절은 고향교회 어린이 부서를 섬겼습니다. 3학년이 되었을 때 서울에 상경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서울 처음 올라오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움찔 놀라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시잖아요. 지하철에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 그 환승역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내가 시골에서 올라온 거 티내지 않기 위해서 초연하게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하지만 등에 땀이 삐질삐질. 근데 제가 청년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지하철 타고 있던 수많은 청년들을 보면서 제가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청년 사역하러 서울에 왔는데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 무섭게 생긴 서울 청년들, 저 굳은 표정, 내가 눈 감으면 코에 베어갈 수 있는 저 무서운 서울 청년들을 제가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하고 도전하고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 자신 없어요. 지하철을 역에서 내려서 제가 처음 부임하는 교회로 걸어가고 있는데 또 청년들이 막 많은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63빌딩 이만큼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노량진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63빌딩이 엄청 높게 서 있는 거예요. 사진으로만 봤던. 근데 63빌딩에 비하니까 제가 너무 작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저는 문화세 중에서 가장 작은 자이고 시골에서 올라온 63빌딩 처음 본 부족한 존재인데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 주님 맡기셨잖아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바짓가랭이를 제가 잡았습니다. 주님 맡기셨으니 주님 힘 주세요.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그냥 사명 맡기시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 아닌 거 압니다. 주님 맡기셨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3.1교회 처음 올 때도 그랬어요. 교회가 너무 큰 거예요. 서울역 내려와서 걸어오는데 교회가 너무 커요. 청년들 예배 때마다 쏟아져 내려오는데 너무 많아요. 주님 아시지요? 교회가 너무 커요. 청년들 표정 너무 무서워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힘으로 너무 부족하지만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선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그 능력 없다면 그 시험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낸다 하셨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 가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덧입어 사명의 길 넉넉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